신부랑 목사님과 그다음 랍비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화제는 인생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엄마 아빠를 통해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아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의 출생과 함께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세상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그 인생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두 분 다 잘못 알고 계시다고. 정말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나가서 더 이상 돈 달라지 않을 때부터가 인생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못 살고요. 오래 안 살고 싶어도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에이 죽어버리게 되겠다? 포기하고 남을 욕하시고 막 그러셨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것만 기대하고 계시면 여러분 꿈도 못 꾸실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삶의 열매, 또 인격의 성숙, 그리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니까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때 못 받겠다고. 그게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저 원수 나라에 가서 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산 사람으로 요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벳사공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디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집어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요나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풍랑은 바로 요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고 내 인생의 풍랑은 바로 요 나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 나가 던져질 때 여러분 풍랑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던졌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요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어쩌면 풍랑은, 어쩌면 고난은요, 신앙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리고 인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인격의 성숙은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 중에 풍랑과 바람은 해결됐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에이,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실제로 사람 삼키는 물고기는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죽자고 자기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켰냐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죽게 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 거역하고 도망의 길을 갔으면 죽게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셨냐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요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는 것.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제로 불림받았지 이방인의 선제로 불림받았지 않았다는 그런 민족주의적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나는 차라리 니느웨 간 대신에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고 던지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죽으려고 발벙을 쳐도 죽도록 안놔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1장 17절은 요나가 그 삼키게 해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2장부터 시작되는 얘기를 보시면 요나에게 변화가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요나가 뭘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2절을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불러하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왜 찾아왔습니까?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게 보면 요나에게 있는 고난은요, 그 사명을 되찾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blessing in disguise라고 얘기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은 싫지만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9편 71절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아무 일 없다가 그냥 몇 대 얻어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례를 행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이렇게 한 대 얻어 터져야만 말을 듣고 이렇게 고난이 찾아야만 말을 듣는 것 여러분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 늦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2절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부, 곧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옥, 진짜 지옥은 아니고요. 지옥 맛을 보여주는 곳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상해 보십시오. 뱃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끌거리고 그 체액 속에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 온몸이 축축하고요. 그리고 내장 속에 있으면 그 압력으로 쪼여드는 그 답답하고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영혼의 고통을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는 회개로, 그 다음에는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3절에 적고 있습니다. 내게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고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수월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수월의 뱃속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3절, 4절,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고통당하고 있었고 절박했는지를 잘 여러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현재 요나와 같이 이렇게 지옥 같은 장소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곧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괜히 나중에 문제 닥쳐가지고 금식한다 그러면 힘 빠지고 너무 힘듭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기도는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기도 못하는 이유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럽니다. 너무 더워서 못한다 그럽니다. 너무 추워서 기도 못한다 그럽니다. 이런 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환경뿐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열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기도는 노동이 돼버립니다. 의무가 돼버립니다. 물론 제가 기도는 영적 노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집어넣지 않으면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에 있었던 이 중서부 지방에 1874년부터 77년 동안 3년 동안 엄청난 가뭄과 그 심한 메뚜기 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전멸하고요. 이 농터가 완전히 황폐해지는, 그래서 그 기간을 더스볼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황폐가 된 땅을 떠나서 서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하고 그때부터 힐빌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일이 미국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1877년 4월 27일 날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필스베리 그 주지사가 모든 미네소타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날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은 전멸했지만 그들이 아직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회복할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네소타 주 전체가 하나님께 모든 교회에 모여서 감사 기도를 하는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그 한 주간 동안 모든 주에 있는 교회에서 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 그 일이 생각나는데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들판에는 메뚜기 떼가 하루 만에 전부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크고 불가능한 문제에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능력은 사람이 일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에 있는 요나가 하는 표현들을 보시면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의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는 쫓겨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물이 머리까지 영혼까지 둘렀다고 5절에는 기록합니다. 그 급품이 나를 에웠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산을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 안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될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할 일과 못할 일을 스스로 고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죽어도 이거 못하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서 나를 죽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뭐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고르고 이건 내가 하고 저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자기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영혼이 피곤할 때도 기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8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 많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많이 깨닫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룩해지고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추는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낮춰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을수록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더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대를 믿었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섬겼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내가 이만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보이게 되니까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평상시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죄인이라는 것,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던 요나였습니다. 느네웨를 가라고 했는데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럽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디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가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결국 느느웨로 주님 내가 이제는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미국 땅에 보내셨고 이 교회에 나오시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미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하이티 선교팀 돌아왔습니다. 제가 뭐 금방 왔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듣고 또 선교사님 얘기 들어오면 이분들이 영혼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영혼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편안하게만 생활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불쌍한 영혼들 정말 갈급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은혜, 그밖에는 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안타까워서 정말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쌀이 더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것이 선교팀의 마음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쌀 그 지고 가면 되게 무거워요. 저도 5개까지 지어봤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5개 지면. 그런데 2개, 3개씩 지고 가는 게 그 땡볕에서 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쌀을 나눠주며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쌀을 없더라도 사탕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서 돌아다니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지킬 때 꼭 위대한 어떤 선교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그것이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 그것이 신실하고 충성된 종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요, 이 땅에서 그 발자국, 내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짐 엘리엇과 네 명의 선교사님이 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모두 그 순교하죠. 정글에서 그 죽은 채로 다 발견됩니다. 그의 일기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분의 일기장과 데이비 브레너라는 선교사님의 일기장을 자주 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아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삶을 살았는지 제가 막 그걸 읽으면서 막 느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을 살기 위해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서 지멜리엇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느느의 백성을 버리면 그 백성들이 다 심판받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쟤네들은 죽겠지라고 생각하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너는 나의 사명을 충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요나의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월처럼 인생의 밑바닥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무기력하게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잊어먹고요. 정말 그 놓쳐버린 그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린 구원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만 구원을 누리고 그냥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여러분이 나눠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구원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전도 요나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는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저거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이거는 너무 안 돼서 안 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한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도구의 모양으로 쓰임받으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기 전, 그 전에 그러면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되찾으십시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매우 훈련이 된 사냥개 두 마리였어요. 친구가 편지를 썼는데 세상에 비하면 안 되는 놈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냥개 두 마리를 보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해서 잘됐다. 얘네들 사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딱 나갔는데 토끼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 사냥개들이 절대 토끼를 안 쫓습니다. 그리고 누워가지고 한심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냥개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씩씩거리고 돌아와서 그 사냥개 보낸 친구를 부른 거예요. 막 뭐라 그랬습니다. 쟤네들은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멍청한 개들을 보고 무슨 세상에 둘도 없는 사냥개라 그러냐고. 그런 밥만 축내는 그런 개들은 죽이는 게 낫다 그러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그 사냥개들은 호랑이와 사자를 잡기 위해서 훈련받은 무척 귀한 개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실망과 정말 안타까움으로 굳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 위에 여러분 지어진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했을 때 물고기는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고백과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둘러싼 환경에게 명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 이 사명 싫어요. 하나님 나 저런 걸 하기 싫어요.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붙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순종할 기회, 마지막으로 감사할 기회, 마지막으로 헌신의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때는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는 차례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와 간구하시기를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셔서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사명, 여러분이 거부했던 사명, 여러분이 게을러서 잊고 있던 사명, 여러분이 평안한 신앙생활만 간구하며 헌신하지 못했던 그 사명,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몸에 찍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기 원하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안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사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편안하기만 생각했던 외면했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여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시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명을 아버지와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그동안 저희들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쁜 일들과 또 안주하려고 하는 불신앙과 주님 잊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과 그 헌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저희들 아버지 잊고 있었고 주님 우리 삶에 안주하려고 했었고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오직 원망만 했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신 후에 우리 50장 1장으로 봉헌합니다.